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또 한 차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성공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 사격 체계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 사격 체계 안정성을 검열해 유일무이한 북한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 능력 완벽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사격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어 어제가 세 번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사조처를 전하면서 비건 부장관 인증 요청서를 상원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은 장관에 이음 국무부 2인자로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백악관은 비건 대표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그가 대북특별대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정책을 지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최고운영 책임자를 지낸 바 있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IS가 지도자인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IS를 대변하는 아마크 통신은 어제 IS가 음성 성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시리아의 은신에 있다 최근 미군 특수부대 습격을 받자 자폭했습니다. IS 성명은 새로운 지도자 칼리프로 아부 이브라힘 알하셈이 알쿠라이시를 선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쿠라이시는 신상과 IS 내 역할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일부 전문가는 그가 IS의 오랜 이론가인 하지 압달라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S 성명은 또 지지자들이 알바그다디의 죽음에 보복할 것이라면서 IS 조직은 건재하며 자신들의 사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이란 건설 분야와 4개 전략물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건설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4개 전략물자가 이란의 핵, 군사, 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IRGC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재 대상이 된 물자에는 스테인리스강 304L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처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지난해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복원한 바 있었습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후임자를 찾으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르함 살레 이라크 대통령은 어제 TV 연설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조기 총선을 실시할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공백을 막기 위해 새 총리는 새로 만들 선거법에 따라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달부터 일자리와 부패 척결, 그리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2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도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가슴에 최루탄을 맞은 사람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정치인인 압둘 마흐디 대통령은 약 1년 전 개혁을 약속하면서 집권했지만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이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조사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 청문회 개최나 증인의 증언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또 탄핵안 초안 작성을 위한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고 민주당은 두 명만 빼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라고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미북 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내 안보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미북 대화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31일 북한이 쏜 두 발의 발사체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이웃나라들과의 대북 협력도 명백히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행위는 매우 불행하고 부적절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 등 이웃뿐 아니라 나머지 태평양 영내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의 공간은 분명히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에 매우 수용적이었지만 이는 양측이 정상국가 양식에 따라 참여하는 것에 합의할 때 이뤄질 수 있다며 미사일 도발과 같은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특히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와 향후 조정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미국이 제재를 느슨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특정 행동에 따라 미국이 상응한 반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거듭 강조하는 새로운 길에 대해 북한과 대화한 내용 이상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런 표현은 단순히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는 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응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퍼 차관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양측이 어떤 세부 내역에서 분담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상 모두 올해 연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타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일본과 한국의 동맹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같은 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국방부는 이번 발사를 알고 있고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주한미군과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31일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의회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팀 케인 의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를 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feel like other issues are now commanding attention, Ukraine, Syria.
케인 의원은 31일 VOA에 북한은 현재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도발적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외교안보 현안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밥케이시 의원은 북한의 거듭되는 발사는 힘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n as you're engaging with this regime and trying to make progress, you have to call out behavior and actions that are.
KC 의원은 북한과 관여를 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들은 지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북한에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C 의원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동안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로 거론되어 왔던 북한의 핵시설 신고 등이 실무회담에서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ey have to come in compliance if they are sincere about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케인 의원은 미북 간 거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이 핵신고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ey have to come in compliance.
벤 카딘 의원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시설 신고를 하고 미국은 비핵화에 진전을 낼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비핵화 진전을 위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 봉쇄하는 브링크 액트를 발의한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상원 의원은 31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이 법안이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This Brink Act is not one of them. This is not a matter of contention right now.
임시예산 만료일인 오는 11월 21일까지 조정 합의가 완료되지 못해 연말 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홀른 의원은 오토 원비어 법안으로 알려진 브링크 액트가 의회를 통과하면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적되어온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어제 발사는 성명과 행동을 번갈아 사용하는 대미 압박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미국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점점 강도를 높여 레드라인을 넘길 수 있다는 위협의 메시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1일 이뤄진 북한의 발사에 대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으로 풀이했습니다.
This is to illustrate that they're serious about their threat to resume nuclear and missile testing if the U.S. doesn't accept North Korea's proposal for sanctions relief.
세이모 전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위협 수위를 높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위배하지 않고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여기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려할 만한 수준의 시험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북한의 연쇄 도발은 예상된 일로 이번 발사도 이미 수차례 했던 단거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연말 시한까지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높이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looking at is sort of what is the North Korean regime building up to toward the end of the year. They've made these threats about something happening toward the end of the year, and I think the progress that they're making through these tests.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종의 위기를 만들어 미 행정부가 고위급 회담 요청으로 대응하길 바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eems that what Kim Jong-un wants is another summit meeting with Donald Trump, and maybe this is some plan to try to, you know, in the North Korean mind, stimulate that kind of an outcome.
손튼 전 대행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양보를 얻지 못하는 실무 협상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드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소식에 놀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수개월간 해오던 대미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Coming close to the year end. So I mean this is further to Kim Jong-chol's comments and Kim Gae-gwan's comments and what North Korea's been doing over the last two months. They've been launching these short-range ballistic and these are significant short-range missiles because apparently they have
연말 시한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They're in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not moved with further sanctions. So that they, you know, they want.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원하면 언제든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이른바 뉴 노멀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this new normal has given them an ability. To continue to develop their missile program without any kind of action by Sou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미국과 한국의 저지 없이 북한이 계속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미, 대남 압박용일 뿐 아니라 북한 엘리층과 군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어제 실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 성공적이었으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대미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1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사격한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여러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미국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란 평가입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일단 뭐 미국을 재촉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촉하고 경고한다고 말하겠죠. 빨리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방식의 협상이 아니면은 이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당신이 이야기해야 하는 북핵 문제 해결했다는 거가 파탄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은 만큼 그때까지는 수위를 조금씩 높이는 식으로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이번 시험 발사가 북한 대내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보도가 노동신문 2면에 실렸고 1면에 실린 논설 내용을 보면 아무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대외적인 압박이라보다는 인민들이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우려의 해소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죠. 전쟁 없이 안전한 안보 환경을 제공이라는 거죠.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또 군인들을 경제 현장으로 이제 몰아도 부모인 어떤 인민들의 불안이나 걱정을 이제 안 하게 하는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연속 선상에서 개발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북한식 주체 무기를 시리즈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꾸준한 무기 개발을 통해 신뢰성, 안전성, 정확성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탄두에 무엇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위협의 강도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를 실을 수도 있고 생화학도 탑재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거를 실느냐에 따라서 위협의 강도는 완전히 틀린 거죠. 거리 수가 닿지 짧아졌다고 해가지고 이건 대남이고 거리가 길면 미국이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다음에 남한은 주한미군이 있고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있고 미군도 다 있잖아요.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완성했으니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했지 핵 경제 병진 노선 정책을 포기한 건 아니라며 북한의 무기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기 개발, 자위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올 4월에도 이야기했고 뭐 지난번에 그 K23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런 자위력 자강 조치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억지 전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북한의 이러한 재래식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공세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앞서 북한은 31일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북한 관영 매체들은 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실전 배치 능력이 입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시험 사격을 통해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이 검증됐다며 기습 타격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큰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지만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참관 여부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건 미국과의 협상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어제 즉 31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대화와 도발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오택승 기자가 북한 미사일 도발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첫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4일 감행됐습니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앞서 2월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두 달 넘게 담화 등을 통해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5월 9일 또 한 차례 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긴장을 이어가던 북한은 다음 달 전격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응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미북 양국이 팀을 꾸려 수주 안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 교착 상태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teams. They're going to meet over the next few weeks, and they're going to start a process. And we'll see what.
하지만 북한은 다시 한번 긴장 국면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미국 측의 실무 협상 제안에 응답하지 않던 북한은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달 새 무려 7차례에 걸쳐 신형 방사포와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미국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포와 미사일 등을 발사하던 북한은 9월 10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9월 말 미국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실무 협상이 좀처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던 중 북한이 다시 한번 대화의 손을 내민 겁니다. 같은 날 북한은 약 보름 만에 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올리며 전형적인 밀고 당기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10월에 다시 한번 극적인 모습으로 반복됐습니다. 10월 2일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SLBM 발사 사흘 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은 협상 하루 만에 결렬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이후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이어진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셈법 변경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10월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로 쏘아올리며 자신들이 시안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설리번 현 부장관은 러시아 대사로 지명돼 현재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비건 지명자도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8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지명된 이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관장해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건 대표가 부장관에 지명돼 기쁘다며 그가 앞으로도 계속 대북협상을 맡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건 지명자가 미국의 북한 관련 노력에서 역량 있는 지도자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제재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관한 신고도 해당되는데 포상금은 최대 2,500만 달러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제재 위반 활동 신고 시 포상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0일 18건의 안건과 함께 일괄 가결된 이 법안은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과 민주당의 테드 도우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법안은 주로 테러 활동에 관한 신고에만 한정된 국무부의 포상 프로그램을 미국과 유엔의 제재 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까지 확대하도록 기존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현재 1956년 제정된 국무부 기본권한법에 따라 국제테러나 조직범죄, 마약거래 활동에 대한 정보신고 시 최대 2,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의 범위를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과 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로 확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위반 품목이나 서비스 기술을 고의적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재수출하는 개인과 기관의 정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런 제재 위반 항목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 혹은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현재 국무부는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제재 위반 활동 정보 신고에 대한 포상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북한의 불법 회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문을 영문과 중문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안내문에서 석탄과 석유의 선박간 환적과 해상 추적 데이터 조작, 유령회사, 돈 세탁 등의 불법 행위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나 거래가 금지된 북한 무역과 연관된 개인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 모두 제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의 이번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상원에서는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3개월 연속 중국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경고했던 식량난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월에도 중국으로부터 1천만 달러가 넘는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가 최근 공개한 9월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액은 1,62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346만 달러와 비교해 300% 이상, 2017년에 168만 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900%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9월 한 달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2억 2,752만 달러로, 이 중 곡물은 플라스틱류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전체 수입액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입니다.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증가는 지난 7월부터 관측됐습니다. 북한은 7월과 8월 각각 1,941만 달러와 1,502만 달러치의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3개월 연속 1,000만 달러대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9월 사이 대중 곡물 수입액이 884만 달러로 올해 같은 기간 총액수인 5,064만 달러에 비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3개월 넘게 곡물 수입량을 늘리면서 1월부터 9월까지 곡물 수입 전체 액수는 6,579만 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북한이 주로 수입한 곡물은 쌀인 것으로 보입니다. ITC 자료에서는 북한이 어떤 곡물을 수입했는지 세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분까지 북중 수출입 현황을 공개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는 7월 한 달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1,941만 달러치 곡물에서 쌀이 1,752만 달러, 옥수수가 185만 달러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8월과 9월에도 같은 추세가 유지됐다면 이 기간 북한에는 주로 쌀이 수입됐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중국의 수입 비용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가뭄 등을 이유로 북한이 올해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9월 대중 수입액이 2억 2천여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북한은 4월부터 5개월 연속 중국에서 2억 달러가 넘는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중 수출액은 1,518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820만 달러보다 약 300만 달러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대중 무역 적자도 전달인 2억 341만 달러보다 892만 달러 많은 2억 1,23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많은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강제 북송의 위험 때문에 인신매매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31일 중국에서 많은 인접국의 여성들이 신부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오랫동안 지속된 중국의 한자녀 정책과 남아 선호가 결합돼 막대한 성별 불균형이 초래된 데 따른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부를 구하기 어려운 많은 중국 남성들 때문에 인접국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얀마 북부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많은 소녀와 여성들이 중국에서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약속하는 브로커들에게 속아 중국으로 가지만 브로커들은 이들을 중국인 가족들에게 3천 달러에서 13천 달러에 팔아 넘긴다는 겁니다. 이후 여성들은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출산을 하도록 압박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캄보디아와 파키스탄, 베트남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인신매매당하는 북한 여성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 탈북한 손명희 씨는 최근 BOA에 미화 약 6천 달러에 중국 한족에게 팔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2007년에 탈북하여 중국 한족한테 3만 8천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거는 장인 남편한테 팔려갔다가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장사하는 남편한테도 다시 시집갔거든요.
탈북 여성들의 단체인 통일맘의 김정아 대표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아이 셋 다 아빠가 달라요. 이제 22살짜리가. 그게 본인이 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김 대표는 특히 지난해 면담한 33명의 탈북 여성 중 12명이 10대 때 탈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성년자들이 인신매매돼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는 것은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들은 북한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낮은 지위, 강제 송환 가능성으로 인해 인신매매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북한 여성들이 강제 결혼이나 강압적 매춘 등을 목적으로 중국으로 또는 중국 내에서 강제로 또는 사기를 당해 인신매매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탈북민 지연아 씨는 COI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렸던 청문회에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된 뒤 임신한 몸으로 북송돼 강제 낙태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낙태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눕혀놓고 바로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혈이 엄청 심했고요.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보고서 북한 편에서 일부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범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약물을 주입받고 감금되거나 납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신매매범들은 북한 여성들을 중국 남성들에게 팔아넘겨 강제 결혼을 시키고 결국 탈북 여성들은 매춘과 가사노동, 농사일 등을 강요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피해자들은 신분 증명서가 없거나 중국 남성들의 아이를 낳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망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노동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과 고문, 강제 낙태,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유린에 대해 알렸던 탈북민 여성단체 통일마음연합회가 미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대 묶어서 짐승을 잡듯 마취제도 없이 입에 수건을 물고 배를 가르고 파열된 내장들을 소독하고 하나하나 꿰매는 동안 가위질과 바느질 소리를 모두 느낄 수 있었다. 2007년 1차 탈북, 2012년 납치 북송, 그리고 2014년 2차 탈북 뒤 이듬해 한국에 입국한 35세 탈북 여성의 증언 내용입니다. 이 여성은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중국에서 보위부에 납치돼 북송됐고 북송 뒤 심한 고문으로 맹장이 파열돼 마취 없이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47세 여성은 1997년과 99년 두 차례 탈북 과정에서 중국에서 10여 년간 숨어 살며 3명의 중국인 남성에게 팔렸고 중국에서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남편이 도박에 빠졌고 자신이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도망다녀 부부의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두 번째 중국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와 가출했습니다. 이후 호적을 준다는 말을 믿고 세 번째 중국인 남편과 살았지만 다시 헤어졌고 이어 한국에서 재혼했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결국 이혼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교사였던 또 다른 40대 여성은 성분이 좋아 39호실에서 관리하는 아편 제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작업 환경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병에 걸린 이 여성은 수술을 받기 위해 중국에 건너갔다가 언니들과 함께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이후 언니들과 강제 북송됐고 임신한 언니는 보위부의 강제 낙태 사실을 알고 집결소로 가기 전 스스로 낙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국의 탈북 여성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가 지난 2년에 걸쳐 진행하고 출간한 2018년 북한인권결과보고서에는 이 단체가 한국 내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담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대상자의 연령, 출신 지역, 중국 거주기간, 자녀 분리 상황과 원인, 분리된 자녀와 재결합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총 88쪽인 이 보고서는 영어와 한글로 출간됐는데 특별히 탈북 엄마들 아픔의 목소리란 제목으로 탈북 여성 5명의 경험이 담겼습니다. 5명의 여성은 모두 중국 남성의 자녀를 출산했고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에 의해 납치, 강제 북송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강제 낙태를 당했거나 북한에서 강제 낙태를 목격했고 중국 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통일맘연합회의 이번 미국 방문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상황과 이들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두 명의 피해자 여성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아 대표는 지난달 통일맘연합회 대표단과 함께 또다시 미국 사회 곳곳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 기독교 단체 가족연구협회 FRC가 주관한 통일맘연합회 행사에 나선 김정아 대표입니다.
수많은 탈북 여성들, 특히 임산부 강제 낙태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제 북송 인원의 80%가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은 결국 중국인 아이를 임신한 엄마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은 탈북 여성들과 북한 인권에만 해당된다고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해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통일망연합회는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은 중국 자국민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인권 유린 행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중국인 남편이 탈북 여성인 아내의 재탈북을 돕거나 함께 한국으로 온다며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은 자국민의 불안정한 삶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중국의 강제 북송 정책이 중국인 자녀의 인권 문제도 만든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10조 2항에는 부모가 타 지역에 있는 아동은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겠다고 중국, 북한, 한국 이미 다 사인을 했지만
탈북 여성들도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합의를 지키지 않아 자녀와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강제 북송 후 마취 없이 맹장 수술을 받았던 손명희 씨는 이날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에 납치, 북송된 후 고문받은 경험을 말했습니다.
맞고 또 쓰러지면 거기에 아드르핀이란 주사를 맞치고 또 깨어나면 또 다시 2차 고문하고 그게 또 깨어나면 3차 고문하고 그러면서 저는 맹장이 터져. 맹장이 터진 정도가 아니고 맹장이 파열돼서 이제는 열이 40도 정도로 나는 정도에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수술대에 올라서도 손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적쇠, 양손 다 적쇠, 발이, 다리까지 적쇠에 묶여가지고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손 씨는 집결소에서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매를 맞고 낙태당한 후 한 달 만에 사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집결소를 나온 후 당원 근로자들, 직맹, 여맹, 고등학교, 소학교를 돌며 공개 재판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던 중 탈출했다며 당시 몸무게가 27kg밖에 나가지 않아 배수관에 숨었다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재북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의 탈북 끝에 2015년 한국에 입국했고 중국인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탈북 여성은 앞서 VOA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중국에서 수년 동안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던 삶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고려해 이 단체는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인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날 행사에서 소개했습니다. 통일맘연합회 행사를 주관한 FRC의 트래비스 웨버 부소장은 북한에 남겨진 여성들에게 생기는 인권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in the United States to know about and understand so we can better advocate for them and their freedom and work against the harm that's being perpetuated by North Korea and China in these instances.
트래비스 소장은 VOA에 미국 사회가 이들의 자유와 피해 문제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며 북한과 중국에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맘연합회는 지난달 21일부터 미국 내 대학 강연을 시작으로 미의회 상하원 의원과의 면담, 미 언론과의 인터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 국무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아 대표입니다.
이 문제는 엄마는 탈북민이고 아이는 중국 아이라는 문제점에서 한국 사회에 솔직히 외면받기도 하고 많은 호응도 못 얻고 마음 공감대도 못 일으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세계 강국이잖아, 패권 국가잖아요. 인권의 가장 중심에서 자유 인권을 주장을 하고 그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미국 사회가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앞장서서 어떠한 외교적,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오직 탈북민들의, 탈북 엄마들과 아이들의, 엄마와 아이의 이 가장 약자들의 그 문제의 중심점만 바라보고 이 문제 해결에 유엔과 미국 사회가 제일 많이 동참해주고 제일 큰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마음.
VOA 뉴스 장량입니다.
미국 법원이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린 지 불과 열흘 만인데요. 함지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푸에블로호 승자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실상의 승소라고 봐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미 법원은 통상 최종 판결에 앞서 혹은 판결과 동시에 판사가 결정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담은 의견문을 공개합니다. 이번에도 의견문이 공개됐는데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대부니 프리드릭 판사는 이를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책임이 있고 원고가 요청한 부분 궐석 판결도 승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건 원고의 손해배상금이 정해지지 않아서입니다. 프레드릭 판사는 원고의 손해배상금을 담은 별도의 의견문을 조만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때 최종 판결문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이제 와서 소송이 제기됐나 하는 점입니다.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한 게 51년 전인 1968년입니다. 당연히 왜 그때 당시에 북한 정권을 미 법정에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테러 지원국인 경우 피소를 당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북한의 경우 1988년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에 해제됐고 약 9년 만인 2017년 11월에 재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2월에 제기됐습니다. 사실 푸에블로 승조원들이 최초 소송을 제기한 건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마스 메시 등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요. 이들은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소송 직후 나머지 승조원들도 소송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해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면서 고소가 불가능해진 거죠. 결국 북한이 2017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도 2008년과 큰 차이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날 공개된 판사의 의견문에는 이번 결정이 2008년 승소 판결을 바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이 일종의 판례로 작용한 겁니다.
배상금 규모도 관심인데요. 2008년과 동일한 배상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 재판부는 승조원에겐 1675만 달러씩, 또 사망한 승조원의 유산 상속인에게는 1435만 달러, 유족에겐 125만 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승조원 46명과 가족 89명, 사망한 승조원의 상속인 36명 등 모두 17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 내려진 배상 판결을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수는 13억 9,835만 달러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하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게 되는데요. 이번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죠?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 법원에 피소를 당하면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60일 안에 이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걸 궐석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궐석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소송은 지금까지 전부 다 궐석 판결이었죠.
네,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도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5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역시 궐석 판결이었고요.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도 같은 형식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북한은 미국 법원에 제기된 북한 관련 소송에 단 한 차례도 대응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모두 궐석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억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는 돈이 돼버리고요.
물론 북한이 배상금을 직접 지불하는 일은 없겠지만 해외에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최근 미 검찰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군요.
네, 원비어와 김동식 목사 가족들은 최근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들 가족들은 계속해서 북한의 자산을 찾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현재 미 재무부는 북한과 관련해 7천만 달러를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북한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 말고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테러 지원국 등과 불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내는 벌금으로 충당되는데요. 여기에는 북한과 불법 거래 혐의로 미 법정에 섰던 중국의 통신기업 GTE가 낸 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 직계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이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네, 함지하 기자로부터 푸에블로호 승려원들의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최근 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인도 원자력 발전소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산업 분야 해킹이 북한 해킹 조직의 주요 관심사였다며 원전 정보 탈취를 통한 금전 요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원자력 공사는 30일 성명을 통해 쿠단쿨람 원자력 발전소의 행정 연결망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돼 원전 1기의 네트워크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원자력 당국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은 원전 관리 연결망이며 발전소는 네트워크 분리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 원전 설비 체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당초 인도 원자력 공사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한 분석에 참여한 보안 연구원들은 백도어 악성 코드인 D트랙을 활용해 해킹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북한 추정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민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분석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개발한 악성 코드로 최근 인도은행의 현금 인출기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와 동일한 암호 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D트랙은 감염된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염된 컴퓨터를 상시 감시 또는 조종할 수 있는 정찰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번 해킹과 관련해 북한이 공격 대상이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주로 외교 기밀이나 정권의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정보 탈취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에너지 산업 분야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금 또는 금융정보 탈취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니며 이미 원전 등 에너지 산업 분야를 해킹한 정황이 수차례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제니 전 연구원은 북한이 특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해 공작을 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분야도 공격했다며 2014년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Some of the malware had hardwir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power plant into the code itself.
원전 반대 그룹을 사칭한 북한 추정 해커들이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원전 설계 도면을 공개하겠다며 위협하고 한수원 자료를 해킹해 입수한 원전 설계 도면과 임직원 개인정보 등을 폭로해 현금을 갈취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니 전 연구원은 북한 해킹 조직의 인도 원전 공격 의도가 정보 탈취인지 정보 탈취를 통한 자금 확보 차원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킹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에서 발전소와 관련된 컴퓨터 내장 정보가 발견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발전소 자체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 actually attempted to extort money from South Korean nuclear and hydro power plant. That is sort of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화 연구원도 북한이 2017년부터 1년 이상 미국과 유럽의 전기, 수도, 공공설비, 석유, 가스회사 등을 해킹했다는 미 사이버 보안업체 메가피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며 에너지 산업 분야 해킹은 북한의 오랜 관심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공격 대상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매튜화 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비대칭 공격 도구로 인식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을 통한 다양한 이득을 얻기 위해 선택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속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North Koreans use cyber as an asymmetric tool that goes beyond these financially motivated attacks. I think this is really
최근 인도은행 현금 인출기 해킹 공격과 이번 원전 해킹 공격에서 북한의 악성 코드 유형이 동일하게 추적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튜화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유럽을 넘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11월 1일 베트남 전쟁이 발발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시작된 전쟁이라 일반적으로 미국 군대가 베트남에 첫 발을 내디딘 1955년 11월 1일을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년 전인 1954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평화협정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남베트남에는 미국 후원하에 응오딘 GM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들어섭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북베트남과 자유진영의 남베트남으로 갈라진 베트남에선 만일 북베트남의 공산당이 남베트남을 무너뜨리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라도 자유주의 국가로 설 수 있도록 아이젠하워 정부 때부터 남베트남에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에 처음 들어선 응오딘 GM 정권이 공산주의 타도를 명분 삼아 대대적인 탄압과 폭정을 자행하다 쫓겨났고 이어 쿠데타가 계속 발발하면서 베트남 사회는 극심한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베트남에서 세를 불려가던 공산주의자들은 북베트남 공산정권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를 전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남베트남 정부군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 개입 후 한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까지 가세하면서 국제전 양상으로 확대됐지만 1973년 닉슨 정부가 미군 철수를 결정하고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남베트남 정권이 무너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1922년 11월 1일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멸망합니다. 14세기 비잔틴 제국의 쇠퇴로부터 1922년 터키 공화국이 건설될 때까지 지속됐던 투르크족이 세운 제국 오스만은 오스만 가문을 왕가로 해 현재 터키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을 수도로 정하고 서쪽의 모로코로부터 동쪽의 아제르바이잔에 이르러 북쪽의 우크라이나에서 남쪽의 예멘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지배했던 다민족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십자군 전쟁의 후유증으로 허약해지고 분열된 이슬람 세력이 몽골의 패망한 공백기에 반응해 이슬람의 종주국 지위를 확보하고 동부 지중해 지역의 절대 강자로 20세기 초반까지 600여 년간 존속했으나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1922년 11월 1일 패망하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